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무려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한편 시내산 안에서 아래에서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어서 사람들이 혹시 모세가 기력이 세서 죽은 것은 아닐까,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또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인내심이 바닥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은요, 그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그리고 손으로 좀 이렇게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실제적인 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가 즉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죠. 분명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지금 32장으로 읽었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바로 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그가 들어주지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으로 된 귀고리를 거두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나오는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귀중품들을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금귀걸이도 그때 애굽 사람들이 준 것으로 보여요. 이 많은 금귀걸이를 거두어서 그것을 다 녹여서 부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미 이 당시에 애굽에서는 동물 숭배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리도 개구리도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무엇보다 이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옛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 미노타우루스 같이 이 머리는 소이지만 이 아래쪽은 사람인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애굽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소가 아무래도 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상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보고 배웠던 익숙했던 우상 숭배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론에게 이들이 뭐라고 말한다면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신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딱 정확히 우상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 그게 우상인 거죠. 자, 우상 제작이 끝나자 아론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4절 말씀에 이제 아론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사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를 드린 거죠.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여태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홍해를 갈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지금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죄로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실상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아론과 이스라엘이 빠진 영적 함정에 똑같이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송아지를 보면서 무슨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실상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금기골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을 가지고 그것을 깎아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뭐 집안에 이렇게 화장대 같은 데나 아니면 집안 현관에도 뭐 예수상 혹은 마리아상 뭐 막 그림으로도 붙여놓고 그렇게 동상이나 그림을 놓고 그것에 숭배하는 것들에 사실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신교 우리 이렇게 또 장로교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뭐 성화나 성상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빠질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고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특별히 내 탐심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로, 쉬운 예로 이런 게 있겠죠. 교회 다니는 어떤 한 분이 복권을, 파워볼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은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상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부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그랬고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왜 그러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노예로 살아가다가 노예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하려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너는 오직 의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상화의 작업이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봐야 됩니까? 이 안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그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깎아놔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을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예를 성경에서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돌을 못에게 만들려고 그래요?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의 사람들의 다리를 다치지 않게 하신다 했었으니까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했던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것을 한번 비틀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믿고 싶을 만큼 조작해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 미국에서 그 맨하탄이라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얼마 전에 사임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 요지는 내가 지금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신이냐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이냐, 그거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이미지대로, 우상이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비나이다 하면 내 소원 다 들어주겠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 잘해주겠지 하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탐심과 내 육신의 정욕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만드신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지 우리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모두 진멸시켜버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지금 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다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 삼아서 너로부터 또 다른 민족을 내가 좀 시작하고 싶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본문 말씀 봅시다. 3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로 아주 고집이 센 아주 완악한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 너를 제2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나 리셋 버튼 한번 좀 눌러야겠다. 이 백성 나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요 이 백성들하고 한 3개월 정도 광야 생활 해보니까요, 야, 이 백성들 얼마나 완고한지요. 조금만 잘못되면 저를 원망하고 저한테 불평하고 저 돌 던지려고 하고, 맞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요. 이 사람들 다 멸하고 주님 저랑 같이 시작하시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백성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자, 저를 한 번만 보시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제3자 사이의 가운데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화목될 수 있도록 그 중재 역할,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두 관계가 화목될 수 있도록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그 자비를 베푸셔야 할 두 가지 근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의로운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실 그 이유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더 알고 있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뭐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다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전멸해 버렸네. 야,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던 여호와라는 신은 결국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애굽에서 나간 아주 참 무참한, 아주 잔혹한 신이구나. 그러고밖에 안 되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명예가 실추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진노를 거둬주시고 제발 뜻을 돌이키시사 주님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간구했던 두 번째 근거로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여기서 다 진멸시켜버리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용서받을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본문이 아니라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중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제3자 사이의 가운데서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 그랬어요. 옛적에 광야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했던 모세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 사이에서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하게 하려고 여전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을 누리고 있고 바로 이 중보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갚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도 입었습니다만 모세에게도 입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만 이 모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혹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의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나의 탐심을 이루어줄 어떠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만큼 위기에 처했던 심각한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변질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탐심을 이루어줄 것 같은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행여 우리들도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꿈과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놓고 하나님을 우상화해 놓은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계시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내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들도 또 다른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또 그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주시고 오늘 살아갈 또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